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의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보석 같은 일곱 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묵상했죠. 하루하루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본문입니다. 읽으면서도 참 힘든 그런 읽기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준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불의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이유에 죽음을 당했는지 보여주는 본문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맨 처음 부분에 시작되는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분봉왕이라는 거 여러분들 로마 황제가 명령해서 그 로마의 식민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로마의 정복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부분적 형태의 통치에 세워진 왕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헤롯이란 말 많이 나오죠. 이 이름은 유대 땅 4분의 1 그 4명이 나눠가지고 왕이 통치했을 때 유대의 북부 지방인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정확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을 헤롯 안티파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헤롯을 보면서 저 여우라는 말을 쓰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간계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지요. 또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이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이 사람을 처형하는 데 많이 사용된 이름인 것 같고 성경에서는요. 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가 뭐 요한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면서 죽여라 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미 죽은 이 세례 요한이 이 부활체인지 아니면 환생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의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과 공통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본문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죠. 옳지 못한 행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헤로디아는 죽이고자 하였다고 하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요한이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바른말을 할 때마다 헤롯 안티파스가 크게 번민하면서도 이게 달갑게 들었다는 본문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무리가 아,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았다는 그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왕이 번민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래도 들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힘들어도 번민 중에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그 균형이 결국은 깨어지고 그릇된 결론 또 억울한 희생이 생기게 된다는 결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이 빌립 1세에게서 난 딸의 그 이름 우리가 살로메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이 살로메라고 하죠. 이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를 주제로 헐리우드에서는 영화도 만들었고 또 뮤지컬도 만들어지고 뭐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그 극적인 요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또 오늘 제가 그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아침부터 보기가 좀 민망하고 끔찍해서 그렇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 여러 화가들의 그림도 여러 작품이 됩니다. 저도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그 살로메의 일곱 베일의 춤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의롭고 거룩했던 그 요한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알고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다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노력이 그냥 정신 나간 10대 소녀의 춤사위를 보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도 나라의 4분의 1쪽을 다스리면 분봉왕이면서 살로메에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렇게 맹세까지 하죠. 근데 이 소녀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마 살로메가 그때가 1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예, 쟁반에다가 사람 머리를 잘라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 아까 읽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만약 살로메에게 누군가가 와서 너 왜 세례 요한 그렇게 목 달라고 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엄마가 시켜서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가의 결혼은 처음부터 이 근친상관 그리고 간음, 향락과 퇴폐, 온갖 탐욕으로 가득해서 본문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 때 이 왕이 근심했다고 하지만 그 근심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되지 못했어요. 기분 좋은 잔치자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그냥 뱉어버린 이 책임 없는 맹세를 주워 담아서 제대로 된 결론을 다시 형성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헤롯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번민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런 기막힌 말도 안 되는 엄마가 시켜서요 하면서 이 쟁반에 담긴 머리를 엄마에게 가져다 주는 이 인간 이하의 상식적 행동을 하는 정신 나간 왕가에 의해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지요. 네, 끔찍합니다 말하면서도. 그리고 세례 요한만 사라지면 그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결혼에 대해서 더 이상 옳지 않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있죠. 내 허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데 그 사람한테는 꼭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내 주변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렇게 짚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람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 허물이나 내 잘못이 덮어지거나 용서받는 거 아니지요.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나 상황을 내 방식대로 완벽히 제거했다 생각하지만, 정이 옳고 정말 옳은 것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 나서 뭐 그렇게 마음이 막 상쾌하고 이제 다 됐어, 우리의 결혼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욕할 사람은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 찜찜한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아, 너무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캐릭터. 아, 목잘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존재가 예수인가? 저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저지를 때마다 이 번민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두려웠던 그 요한의 죽음이 헤롯에게 얼마나 찜찜한 일이었을까요? 결국 예수님을 또 하나의 요한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저 예수라는 존재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에게 회개하라, 바른 말을 하면서 힘들게 할지 모르겠다,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 하나님 나라 그 비유에 대한 본문을 하고 나서 이 본문이 왜 이 위치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 읽을 본문은 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 위치였을까?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더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듣게 되고, 또 그 나라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천국 비유로 배우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에게 이제는 이 뱃속에 먹을 것을 채워주는 이 5,000명 급식 이적 사건은 상당히 누군가에게는 위협적인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 5,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여자와 아이를 뺀 이 순수 남성만을 말한 거죠. 순수 남성 5,000명을 몰고 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고, 때로는 기적도 행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이런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저 멀리 왕궁에서 이 왕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상의 불의한 왕이 이 소식을 접해 듣고 또 누군가를 죽인 것에 대한 그 찜찜함이 남아있는 이 왕에게 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처럼 또 다른 다시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 정치적으로 위협을 주는 존재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위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선포하다가 바른 말, 옳은 말 했지만 정말 죽임을 당한 이 세례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이 순수 남성만 5,000명,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도 이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과 많이 다르지 않겠구나.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정치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 고통당하시겠구나. 어려운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과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지요. 오늘 읽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려운 이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야 될까요? 공교롭게도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순절 시작을 앞두고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부활절이 되기 전 주일을 뺀 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이 절기, 이 사순절이 바로 전날 우리는 이 40일을 어떻게 또 주님과 동행하며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불의함이 그 불의함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냥 희생당하기만 했었던지,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혹시 말도 안 되는 이 사적인 공간에서 옳지 못한 약속을 하고 우리의 그런 크고 작은 이런 불의함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희생당한 목잘린 세례요한과 같은 존재 혹시 없을까요? 나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정말 그 아름다운 충언,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안에는 헤로디아와 같은 회개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복수의 마음을 품었던 악마 같고 괴수 같은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악함 혹시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 왕가가 아주 불의했어,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어, 세례요한도 그렇게 죽었어,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게 이 불의함 가운데서 누구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나도 어려워지고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마음 편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적이고 더 악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안 되는데 라는 첫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의 의식하는 그 마음보다 더 약하고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릇된 선택을 했던 헤롯 안티파스 같은 우유부단함 우리에겐 없나요? 나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는 아담과 같은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나는 아무런 관계하지 않겠다며 손을 씻었던 빌라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불의함을 그냥 놔두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인볼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만 쏙 피해가는 그런 삶에 어려웠던 또 비겁했던 그런 지난날의 삶은 없었나요? 제가 이 아침에 어려운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던져드립니다. 이 사순절 한 끼 금식하고 또 미디어를 금식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하는 모든 경건의 생활이 유익합니다. Doing good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회에 이 giving up,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 그 중에 하나 정도는 give up, 포기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갖고 또 반복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정말 말씀이 나에게 옳은 것을 하라고 자꾸 던져주는데 회개가 아니라 다른 불의함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찜찜한 하루하루를 살고 반복하는 그런 삶을 한번 청산해 봤으면 좋겠다, 기브업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룩한 목표가 이 사순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잘못과 불의함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내 안에 있는 불의함 하나하나씩 청산해보고 또 포기해보고 또 깨끗하게 되는 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회개하는 삶이 다시금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불의함에 대해서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하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불의함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의롭고 거룩함을 덧입는 그런 영적인 기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